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매일같이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목격하지 못한 뭐 사건, 사고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런 사고들은 터지고 있죠.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그 전광판을 봤는데 대구에서 어제까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 수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망한 사람이 56명인가 되고 부상당한 사람이 5,600명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던데 어제까지가 올해 들어서 딱 115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틀에 한 명꼴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이제 사망한 것이 되고 또 다친 사람은 하루에 48명이 다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인 세상은 조용한데 별일 없이 조용한데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테러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또 중국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죽고 다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안 됐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 내 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런 사고, 사건이 없이 무사하게 또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일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 생각이 그처럼 별일 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머물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별일이 없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 내 중심적인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고 죽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뿌리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막 죽고 지진 나고 그런 나라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고 다치고 그런 사람들 간에는 기독교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죽는 그런 사건을 당하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별일 없이 편히 살아간다.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낼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별탈 없이 잘 삽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런 의미로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런 건 상관없이 뭐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잘 살면 되지 뭐 자꾸 그런 생각에 이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가고 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픈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다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비록 내 어떤 세상의 환경과 육신의 문제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편히 살아가는 것, 그냥 내 일이 잘 되는 것, 여기에다가 은혜를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를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좀 바른 관계,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항상 그 밖에서만 빙빙 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내 삶 편하고 좋을 때는 뭐 웃고 있지만은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또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항상 하나님을 믿고 달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 문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밀어넣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16절에 보면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네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것, 또 고통과 그런 어떤 그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거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고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있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을 이제 물리치고 또 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슬픈데 외부에 슬퍼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슬픔을 이기고 웃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당장 온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돌아온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오늘 힘들고 괴로운 걸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 내일 내가 돌아가니까 내일이면 오늘의 괴로움 다 끝난다는데 슬퍼하고 울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짐 싸면서 내일 돌아간다.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돌아갈 그 이제 몇 시간만 지나 간다. 그럼 신나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돌아온 그 날을 언제 정하신다면 70년 후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70이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네가 돌아올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그처럼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세월 70년 동안 지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0년 되면 분명히 돌아올 거니까 울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 돌아온다 하셨으면은 관심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언제 돌아가는가? 이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70년이다. 이래버리면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실망이죠. 아니, 70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70년이나 이런 고통을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70년 전까지 못 돌아가구나. 그렇게 결론 내려야 되니까 더 슬퍼하는 것이죠.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고 70이라는 세월을 몰랐다면은 행여 내일 돌아갈, 행여 모레 돌아갈까. 이런 기다림이나 있죠. 근데 70년 이래 버리면은 그런 기다림까지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해서 울음을 그치고 슬픔을 그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했을 때에 언제 돌아갑니까? 여기 초점을 두고 돌아가는 그 날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바뀌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바뀌어 있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더 두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 자기의 문제가 온통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이걸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누리게 된 좋은 일, 내가 언제쯤이 좋은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에게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실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있기보다도 자기의 편함에 있는 것이죠.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을 복받은 것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세우셨다.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은 결국은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 나헬의 애곡이 나와요.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라마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직결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라마라는 곳에 다 직결시켜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라마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갈 때에 노인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귀찮게. 가서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젊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집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라마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래서 그 끌려가는 포로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통곡하는 어머니들을 가리켜서 라헬의 애곡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라헬의 애곡이라 하냐면은 이 라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뭐가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 부근에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것처럼 마치 라헬이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통곡한다. 이렇게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 아십니까?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 몽땅 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 두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라헬은 결국은 베냐민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고 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북쪽 이스라엘 속해 있으니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라헬은 야곱 본초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언니 레아와도 결혼했지만은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곡을 하나님은 라헬의 통곡으로,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것을 라헬의 통곡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통곡,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통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헬의 애곡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을 인용을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두 살 아래의 사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내가 죽은 것 때문에 또 엄마한테 통곡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결국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의 이 얘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 살 아래의 아이를 죽인 일,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 때문으로 인해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억울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아이 엄마 아들의 통곡이 이제 넘친다 그 말이에요. 슬픔이 크니까 그 슬픔이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바벨론에 빼앗긴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죽어버린 것이죠, 아예. 그러니까 그 심정도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라헬의 애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빼앗긴 그 슬픈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라헬의 애곡을 멈추게 하고 눈물을 멈추게 하고 소망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 기간이 70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소망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돌아오나 모르겠지만 70년 돼야 돌아온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살아서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죄를 깨닫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기 무너짐을 통해서 뭘 보냐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아,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죄를 알고 나니까 나에게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의로운 의가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자가 진심으로 죄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죄를 알게 되면 온통 죄에 붙들려 이 사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죄에 붙들려서 항상 죄에 실패하는 그런 나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에 실패하니까 내가 죄를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한 점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살 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죄를 알기 전에는 온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 섬긴 거거든요. 근데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아이를 잃은 엄마들 역시도 그런 일을 통해서 헤롯이 지배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심판으로 오신 예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힐의 애곡이, 즉 예수님이 위로가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리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탄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쌍히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무너지고 그런 고통의 그 길로 집어넣으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너짐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그런 심정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이죠.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시는가, 이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살게 해달라, 늘 이런 바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백성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일로 징벌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린 자꾸 왜 내 인생이 안 편합니까? 왜 힘드니까? 자꾸 이런 불평 나와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의 깊음을 알지를 못하면 눈에 들어오는 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이 좋으니까 이 땅에 온 소망을 다 막 던져주지 않습니까? 세상 살만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죄였다는 것이 내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했던 것 다 교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야 하나님을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 이끌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 마음을 두고 예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 일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증거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자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내일만 생각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참 이렇게 나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으로 여기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참된 백성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기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달라고 탄식하며 주께 나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부터 이런저런 일을 밀어넣으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시고 항상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우리는 내일에 초점을 두고 내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데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